역사고 정강의 제19강. 19강이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벌써 오늘이 19강을 네 번째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19강 하나를 놓고 피코라고 하는 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비코가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자신이 이름을 지었죠. 비코가 새로운 학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새로운 학문에서 검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즉 비코는 문명신학 신학이라는 말은 비코가 그냥 그 당시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좀 근본적인 학문, 뭐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꼭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하긴 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철학이라는 학문은 뭐 저기 어떤 음식점에 가서도 주인 음식점 주인이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아 철학이 있으시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통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그 주인이 뭐 칸트나 소크라테스를 읽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근본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지키는 태도 그런 걸 가리킬 때 철학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코에서도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저 형이상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즉 초월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초월적인 것이 인간 사회 그리고 인간사 넓게 보면 인간사에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모습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할 때 그걸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그 하느님에 관한 학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느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명신학 그랬으니까 근본적인 학문 또는 종합적인 학문 속에서 무엇을 다루느냐 문명을 다룬다. 그런데 그 문명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형이상학 그리고 시적인 지혜. 네, 시인이 하는 것. 근데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뭐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쓸쓸함을 노래하는 시인 그게 아니라 호메로스적인 시인을 말하는 거죠. 호메로스적인 시인 그리고 언어 문헌학적 검토. 언어 문헌학적인 검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 즉 혼인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얘기할 부분은 역사 발전 단계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나중에 다시 오늘 그 이 설명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사상사다, History of Thought,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죠. 제가 좀 주로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사상사. 네, 사상사. 근데 그런 것을 비코가 의도했던 것이죠. 만약에 문명의 요소들만 다뤘다, 그러면 그것의 역사적 변천은 좀 논외로 하고, 문명의 요소들만 다뤘다, 그러면 문명신학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치겠지만, 그 문명신학에서 다루는 요소들을 역사적인 변천 과정 속에서 다루면서도, 그냥 역사적으로 변천한 것만 다루질 않고,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서 물었다고 한다면 바로 사상의 역사를 시도한 셈이죠. 따라서 따라서 집약해서 말하자면 비코의 이 시도는 사상사의 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사상사는 아스러브조이의 존재의 대연세, Great Chains of Being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작되었다고들 하는데 꼭 그 책을 뭐 연원으로 잡을 필요는 없죠. 사상사 그러면 본격적인 의미에서 인간사를 다루는 그런 사상사의 출발점은 비코라고 할 수 있고 근대에서는 비코라고 할 수 있고 글쎄요 고대 세계에서는 조금 있다가 그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 이후 플라톤과 같은 시대에 그 아테나이에서 활동했던 이소크라테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이소크라테스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사상사의 한 영역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또 뭐 그냥 좀 기준을 굉장히 느슨하게 잡으면 소크라테스 회상록을 쓴 크세노폰 헬레니카 글쓴 크세노폰도 좀 그런 영역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상사가 아닌 사람이 드물게 돼버리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지나치게 그 경계선을 느슨하게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언젠가에 움베르토 에코가 나는 장미 이름을 이렇게 썼다. 그런 그 장미 이름 해설서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요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이 지나치게 널리 아무데나 쓰이는 바람에 호메로스도 포스트 모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상사라고 하는 것도 사상을 다루기는 다루되 그 사상이 어떻게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변화했는가 그것을 쭉 이어가면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다루면 사상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역사적인 고찰을 시도한 사람까지 사상사의 범주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사상사가가 아닌 사람이 드물게 되어버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243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지난번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읽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읽어서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자신이 잘 모르는 그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 잘 모르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의 모든 페이지에 밑줄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특히 저 뭐죠?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설 뭐 이런 거 읽으면 안 읽어본 문학 작품이 많으니까 그냥 이것도 중요한가 보다 저것도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밑줄을 막 다 치게 되죠. 그런데 조금 여러 번 그 분야의 책들을 이런 책 저런 책을 참조하면서 여러 겹으로 읽으면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건 부수적인 거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좀 이렇게 저처럼 제가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저자가 좀 어디다 밑줄 치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면 좋겠죠.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제가 쓴 책 해설 녹음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각설하고 243페이지 맨 밑에 이렇게 하여 이 새로운 학문 즉 형이상학은 신의 섭리의 빛에 비추어 제 민족에게 공통되는 본성을 통찰함으로써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학문 즉 형이상학은 그랬는데 여기서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플라톤의 뭐 초월적인 조음의 형상에 관한 학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신의 섭리의 빛에 비추어서 이거는 이제 제일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공통되는 본성을 통찰함으로써 예, 여러 민족들에게 공통되는 본성 그러면 이거는 인간사잖아요. 그렇죠. 인간사니까 초월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기는 형이상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것들까지도 통찰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교 여러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말은 꼭 기독교도들의 어떤 것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교 여러 민족 이렇게 해버리면 기독교도들 뿐만 아니라 이교 여러 민족에게서도 그런 말이니까 인류 보편에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사 및 신의 일 및 인간의 일의 기원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 기원을 발견하고 그 이제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초월적인 것 또는 종교적인 것에 관한 것이 종교적인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기원을 발견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기원을 발견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역사적으로 함축 역사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겠죠. 그걸 발견하고 시족들의 자연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 민족들의 자연법 체계. 자연법 체계는 일단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발견하면서도 역사 속에서 변천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것들을 확립한다. 그런 말입니다. 넘겨보면 새로운 학문의 원제인 민족들의 공통적 본성에 관한 새로운 학문의 원리들에서 그 원리들은 비코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법입니다. 네, 원리들이 자연법의 원리, 프린시플, 원리, 자연법, 변함없는 것. 그것을 확립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 목적이고 안토니 그래프토는 인간 역사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서 철저하게 새로운 접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새로운 접근이냐? 자연법을 탐구하기는 하는데 그 자연법을 그냥 이를테면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연법을 탐구한다든가 그러면은 신학적 자연법이겠죠. 좀 말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보면 그렇죠? 그런데 비코는 민족들의 공통적 본성을 일단 좀 살펴보자. 이거는 좀 객관적인 사회과학적인 탐구를 한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원을 발견한다. 그럼 여기에서 뭐겠어요? 역사적인 탐구를 한다. 그런 뜻이겠죠. 기원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연대기의 순서가 아닌 자연법이라는 하나의 개념 틀을 가지고 본다. 그 말입니다. 자, 변함없는 게 뭐냐? 변함없는 게 자연법이죠. 그 자연법을 역사적으로 어디서 그게 기원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변천되어 왔는지 그러면서도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찾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질이라는 게 있다면 그 기질은 글쎄 특별하게 충격적인 사태가 없는 한은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원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질이라는 게 어떤 때는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즉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변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뭐 스스로 어떤 자각에 의해서 근본적인 그 자기 혁신을 이루어내기도 하고 하면 그런 게 하나의 캐릭터, 성격으로 변모하겠죠.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건 이런저런 인생의 국면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질이라는 것은 그 바탕에 놓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볼 때도 제가 그 마르셀 라이 라니츠키라고 하는 독일의 문학 비평가가 쓴 책 중에 이제 작가의 얼굴이라는 책을 요즘에 다시 예전에 읽었던 건데 좀 다시 끄집어내서 읽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한 명의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면모 전체를 제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그 작가가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셰익스피어가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또는 뭐 괴테가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것 또는 저는 잘 모르는 작가들이 많은데 제가 이게 이제 문학 작품 잘 안 읽으니까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이런 것들 뭐 귄터그라스 양철북인가요? 재미 하나도 없어가지고 읽다 마는 책인데 양철북 귄터그라스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즉 다면적으로 통찰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작가가 우리가 작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초기 작품은 어떻고 중기 작품은 어떻고 만년의 작품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역사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그 작가가 변함없이 그 제시하고자 했던 일종의 평생에 걸친 테마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억지로 비유를 해보자면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코가 그 다음에 이 자연법은 이집트인이 지금까지 이 세계가 거쳐왔다고 주장하는 세 시대를 통하여 항상 똑같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전진을 계속해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전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천한다 이거죠. 예, 비천진. 이게 뭐죠? 그 역사 고정관의 부제가 뭡니까?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그렇잖아요? 이게 전진이라. 전진하는 세계. 전진한다 그러는 게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인간은 성찰한다. 되짚어본다.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여기 역사 고정관의 부제인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진.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비코가 대립각을 세웠던 데카르트는 수학은 확실한 것이므로 학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수학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비코는 역사적 국면이 변화하면 자연법도 변화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학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했고 수학 역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코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만들어진 것, 이런 말이죠. 만들어진 것. 따라서 비코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자연법은 없고 중요한 것은 역사적 기원을 찾고 그것이 역사적 국면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거기서 중요한 말들은 역사적 기원, 역사적 국면, 어떻게 변화? 그런 말들이죠. 항상 역사적 기원을 찾고 역사적 국면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게 뭐겠어요? 성찰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역사 고정관의 부제가 가장 잘 설명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찰이라고 하는 말, 역사고정 강의를 출간할 때는 참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그게 제가 이제 성찰 시리즈로 내는 거 있잖아요. 뭔것을 찾아서. 그 찾아서라는 말이 뭐예요? 찾아서, 기원을 찾아서, 뭐 찾아서잖아요. 그런 거는 그 계속해서 출발점이 어딘가를 따져보기 위해서죠. 찾아서 수학의 기원을 찾아서 그죠? 또는 에로스를 찾아서 에로스를 찾아서 사랑과 아름다움에 관한 성찰. 그럼 에로스를 찾아서 그럴 때 이제 뭐 소동파가 했던 얘기, 플라톤이 했던 얘기 항상 보면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에로스에 관한 얘기, 사랑에 관한 얘기,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찰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성찰한다 하는 거는 결국 역사적 기원을 찾고 역사적 국면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 그게 성찰이죠. 네. 살펴본다는 말 자체가 이미 성찰이니까 동어 반복이겠습니다. 자, 운명이 단계별로 변화하는 생각과 한다는 생각과 역사적 국면이라는 개념은 피코가 최초로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밑줄 쳐야 돼요. 운명이 단계별로 변화한다는 생각, 역사적 국면이라는 개념. 여기서 뭐냐? 여기서 역사 단계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물론 뭐 저 누구죠? 헤시오도스, 뭐 황금 시대, 은혜 시대, 철의 시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단계론이라고 하겠는데 그거는 그냥 좀 신화적인 것이고 비코는 이 3종의 특성 및 정치에 대응하여 3종의 언어가 있는데 이에 대응한 3종의 문명 형태가 있고 교체해가면서 국가를 형성했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삼세판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대개 이 단계로는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원시 공산사회, 중세 농노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피코에 따르면 역사는 신의 시대, 영웅의 시대, 인간의 시대로 전개되는데 그게 인간의 시대가 끝나면 다시 신의 시대로 되돌아간다. 요건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순환론의 입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조금 신화적인 분위기가 없잖아 있죠. 그렇다 해도 피코는 이게 헤시오도스나 이런 사람하고 다른 점 뭐냐? 기원을 찾아가려는 그리고 변천이라고 하는 것이 헤시오도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인간의 힘으로 어찌 될 수 없고 그냥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피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코의 차이점이겠죠. 아, 이 역사고전 강의 19강 네 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길게 얘기했느냐?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사상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학문 영역에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문명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리고 오늘날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상사 그러면 초월적 형이상학적 원리들까지도 탐구하곤 했어요. 그걸 포함해서 인간사, 네, 인간사가 휴먼 어피어스, 인간사가 도대체 역사적인 국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따져보고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놓는 생각들이 어떻게 응집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 그게 사상사고 근데 그게 대체로 비코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그 역사고전 강의 제19강이 그런 점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20강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파트 3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